좋은 아침 김영희입니다. 2부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난아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난아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시죠 이게?
아, 일단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예. 시를 먼저 낭송해 드렸는데요. 네, 시 소개 좀 해주세요, 원장님.
예, 이 시는 이제 김광섭 씨라는 분이 예, 시집 겨울날이라는 이제 시집이
네.
1969년 11월에 이제 월간 중앙에 발표됐던 그 시인데요.
네.
이 제목은 이제 저녁에라는 제목의 시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시인은 누구냐면은 이제 어떤 화가의 친구의 시인데요.
네.
이 시가 그 화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네, 네.
이 시를 읽고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들으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림 그린 사람들은 한 명의 화가가 막 떠올라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김환기 씨입니다.
네, 김환기 화가.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눌 그 대상이 김환기 화가에 관한 내용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초 씨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너 하나 나 하나만 뭐 이런 노래 있죠.
네.
노래가 좀 현찬한.
아니요, 아니요, 더 해보시겠어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히트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노래였고요.
네.
또 김환규 화백은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책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수필집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당신이 이제 40년대 청년기와 또 74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자기의 단문 또는 일기 뭐 이런 것들과 스케치 이런 걸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했던 책이에요.
네.
그런 책을 내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작품에도 제목이 그분이 보통 제목을 안 붙이세요.
네, 네.
유일하게 두 작품 정도를 이 제목을 붙였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네.
이제.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네네.
돌아가신 후에 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점으로 된 그림들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 12일 날 서울 강남구 K옥션에서 열린 4월 경매에서는요.
네.
Tranquility, 그래서 고요라는 작품이
네.
한국 미술 사상 최고의가를 경신합니다.
네.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미술 품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이분이 다 경신을 해요. 1등에서부터 4등까지를 다 경신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만큼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는
네네.
거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미술, 현대 미술의 거장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한 2m5, 2m61 정도의 굉장히 큰
굉장히
그림이고요.
크네요. 네.
네.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직접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네, 원래 이분은 이제 한국의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셨고요.
네.
그 거의 매일 도자기를 돈이 있으시면은 구입할 정도로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렇고 시장을 가다가도 그렇고 특히 하얀 그 조선의 백자를 좋아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백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이라든지 뭐 해와 달 우리가 새와 사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자기 스타일을 확고하게 현대화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그러죠.
네네.
추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수많은 점들을 찍게 돼요.
네.
수많은 점들을 커다란 화면에다가 수없이 찍으면서 아까 이제 시를 읽었던 저는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데요.
네네.
그 점 하나하나가 하늘의 별일 수도 있고
네.
그 점 하나하나가 너와 나일 수도 있는
네네.
그 점들이 찍으면서 서로 뭉치고 어우러지고 또 촘촘히 박힌 별처럼 또 하나의 존재로서 아까 오면서 잠깐 네. 방송을 들으면서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아, 네. 와 있는데,
네, 영화 소개하는 그 내용에서, 네. 네.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 그리움 이런 것들이 표현된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의 미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오늘은요. 미대 입시 전문미술학원 난아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난아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요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왜 많은 작품들이 그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높이 평가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었죠, 원장님.
네. 대부분의 이제 그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가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그 시대에는 그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가치라든지 비전,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그 아티스트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네네.
근데 시대가 지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가치가 돋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받아들여지고.
네. 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네요. 네,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그 김환기 화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이제 좀 이어가 볼까요?
예, 이분은 1913년에 그 태어나셨고요.
네.
전남 신안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1936년에 일본의 니혼 대학교, 그러니까 일본 대학교죠.
네.
예술학과 미술과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요. 이분은 일찍부터 이제 작가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초기 미술 교육에 이제 투신을 하셔서
네.
서울대라든지 홍익대에서 이제 교수로 있으셨고요. 그 뭐 나중에 미협의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예총 이사장, 뭐 한국미협 회장 등을 지내는 등. 세속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셨었던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 지난번에 뭐 이중섭 씨라든지,
네네.
또 뭐 그 기타 그 시대 그 같은 연배세요.
네.
박수근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처럼 그 당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막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홀로이 외롭게 작품을 해왔던 분은 아니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이루셨던 분이다. 근데 단지 이제 이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한국미를 세련되게 세계적으로 알리신 분이에요. 성공적으로.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상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고요.
네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추상화가였어요.
어려운 거 하셨네요, 원장님.
그게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하얀 그 백지라고 그럴까요?
네.
하얀 공간에다가 자기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담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구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네. 형태가 있는 상태를 그린다 그러면 계획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고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활용을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추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형상화시켜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또 보는 사람들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금방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것이 밑바탕돼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추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이 분위기 이제 그런 추상이 굉장히 그 다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분은 그 이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아트라고 할까요?
네.
이분을 그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대부분의 증언이 보면요. 이분이 이제 키가 그 당시 옛날 사람으로 굉장히 크세요. 180이 넘으셨어요.
진짜 크셨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리고 네. 안경을 꼬박하게 끼시고 항상 코트 차림의 옷을 입고 계세요.
네, 네.
굉장히 캐릭터가. 그래서 그 당시에 180이 넘는 키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큰 키거든요.
그렇죠.
네. 1913년생이란 말이에요.
네, 네.
육척 장신이 넘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 생각하면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굉장히 멋이다. 그냥 멋 자체였다.
네, 네.
굉장히 멋스러웠다. 굉장히 그 미남은 아니세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멋을 알고 멋을 즐기고 멋을 그대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멋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네.
그런 풍미를 지닌 분이에요. 인격도 그러시고요.
네, 네.
또 글도 굉장히 잘 쓰세요.
그게 다 가지셨어요.
글도 그 웬만한 그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보다도 좀 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격이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분이었던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분에 있어서 더 그 당시 예술가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이 그분의 아내세요.
네, 네.
그분의 아내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걸로는 김향안 씨라고 그러는데요.
네.
원래 본명은 김향안 씨는 아니고요. 원래 본명은 이제 변동림 씨예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사연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 부인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주변 그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거장이시죠. 이상이라고 있죠.
네, 네.
본명 김혜경 씨고요.
네.
이상의 부인이셨어요. 이상과 이상과 결혼 생활을 짧게 하시고 이상이 돌아가신 난 후에
네, 네.
나중에 이 김환기 씨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신화적인 두 분의 존재가 그랬던 분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 되시는 그 김향안 씨가 하고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한기 씨를 얘기하다 보면 세 사람이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다 모두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먼저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김향안 씨 부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걸 얘기하다 보면 구본웅 씨라고 있어요. 구본웅.
네. 그러니까
이상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근대 화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시고요.
네.
꼽추 화가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이 등장을 하죠.
네.
이 세 사람은 김환기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향안 씨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1916년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본명은 이제 변동림 씨예요.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여고와 이화여전의 영문과를 중퇴하셨고요. 기억력과 유창한 화술로 굉장히 유명을 하셨고
네네.
글솜씨 또한 굉장히 대단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재원이었죠. 해방 전에 이제 천재신 이상과 결혼을 했지만 6개월도 안 돼서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폐병으로
네, 네.
이제 그랬던 분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 변동림 씨 집안을 잠깐 얘기를 하면요.
네.
이제 구본웅 씨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본웅 씨의 이모가 돼요. 이 김향안 씨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구본웅 씨는 1906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향안 씨가 1916년생이면 구본웅 씨가 10년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네.
10살 위인데 김향안 씨가 이모예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이가 네.
구본웅 씨가 그 어릴 때 그 구본웅 씨 어머니가 산후 후유증으로 먼저 돌아가세요 일찍.
네, 네.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아버님 구본웅 씨 아버님이 재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인을 얻었겠죠.
네, 네.
그분이 이제 변동숙 씨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손에서 자라게 돼요. 이제 구본웅 씨가. 아, 그런데 그 이 아버지가 그 구본웅 씨 아버지가 또 철을 하나 더 얻어요.
아이고. 네.
그래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변동님 씨, 그러니까 김향한 씨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본웅 씨 10살 때 새엄마의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저보다 10살 어린 이모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김향한 씨하고 구본웅 씨의 관계는 이모하고 조카의 관계입니다.
네.
나이 차이는 10살이 더 많지만.
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구본웅 씨 잠깐 얘기할까요?
네, 네.
구본웅 씨는 1906년도에 3월 7일 날 서울 종로구 필흥동에서 그 해방 후 유도회 총본부장 회장을 역임한 구자형 씨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엄마가 산후병에 시달려서 그 아들 구본웅 씨를 데리고 친정에 있는 황해도 연백으로 이제 4년 조리를 갔는데
네.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가 4개월 된 지 엄마가 이제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본웅 씨는 불행이 시작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젖동량을 다니고 뭐 이렇게 또 허약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의 막 애를 태우고 막 이랬는데 3살 무렵인가 그때 이제 그 하녀가 얘 젖동량 먹이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그 등에 업힌 구본웅을 이제 대청마루를 오르다가 대돌에다 떨어뜨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장애가 되고.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굉장히 아팠겠죠.
네.
근데 그 애가 이제 울지도 못했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1년이 지나가지고 이 아버지 구자혁 씨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진을 해보니까.
네, 네.
이미 치유가 불가능한 이제 곱사등이 됐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요.
1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평생을 곱사등이로 이렇게 지내십니다.
이게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훗날 그 이분도 일본 유학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가정 환경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유도 뭐 이렇게 협회장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이분이 화가니까 일본에서 이제 인상파라든지 여러 가지 화풍을 접하게 되면서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의 화가 뚜루즈 로트렉.
네.
그 뚜루즈 로트렉이라고 이제 그분도 꼽추 화가세요.
네, 네.
그분도 어려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장애가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변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분도 이제 그렇게 꼽추가 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그 뒤뚱거림 속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화가로서 자기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흥미롭고요. 제가 네. 평소에 뭐 잘 몰랐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앞으로의 어떤 얘기가 또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네. 아침 2부 초대순. 순서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나나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나나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김환기 화가 인물과 그리고 연관된 그 인물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학의 대가. 네. 이상 씨.
아,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예, 제가 네. 사춘기 때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네, 네.
이분은 1910년생이고요. 37년에 돌아가셨어요. 27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천재 네. 시인이시고요.
네.
이분이 이제 구본웅하고 동창이에요.
네, 네.
그 신명보통학교의 동기 동창이신데,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 구본웅 씨는 1906년생이고,
네, 네.
이상 씨는 1910년생이에요.
10년인데.
네.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네, 네.
구본웅 씨가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쉬고 다니다가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네.
4년을 꾸른 거죠.
아, 4년이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됐군요.
그래서 네. 같은 반이 됐어요. 나중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과 같은 반이 됐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꼽추라고 구본웅 씨를 따돌리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왕따 말하자면 왕따를 시킨 거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이라는 친구는 이제 본명은 이상이 아니에요.
네.
김혜경 씨고요.
네네.
이제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항상 외롭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네네.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이 구본웅 씨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본웅이하고 서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본명 김혜경 씨는 서울에서 네. 태어나서 3살 되기 전에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장손으로 거기서 자라고요.
네.
보성고등학교와 경성고등학교, 경성고등공업고등학교. 이게 나중에 이제 서울공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거기 건축과를 이제 아마 수석으로 졸업하시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됐냐면은 구본웅 화가가 나중에 선물로 화구 상자를 하나 줘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되니까 이제 구본웅이란 화가가 별명을 하나 지어줘요.
네.
그 나무 목자 나무 상자를 줬기 때문에 나무 목자가 들어간 이씨 이씨가 네. 그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아들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게 상자 상자예요.
네, 네.
그래서 이상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주게 되고
네.
그 다음부터 김혜경 씨는 이상이라는 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상 또한 그림 잘 그려요. 그래서 조선 1931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자상이라는 작품을 출품해서 입선까지 하는 정도로
네.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또 잘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그 예술가셨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구본웅의 소개로 이상과 변동님, 그러니까 아까
이모와 조카였죠.
예, 예. 네. 그분이 이제 그 미팅을 하게 되죠.
네.
그 당시에 이상은 이제 폐병으로 이제 막 그 피를 토하고 그런 네. 당시였는데요.
네.
변동님 씨는 결국에는 이상과의 결혼을 선택을 하죠. 불같은 사랑을 하고요.
네네.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제 그 전에 벌써 이상이라는 분은 폐병이 걸린 원인이 뭐냐면 사업에 실패도 많이 하고요.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병이 걸리고 사업도 막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재기를 기약하면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바로 지병이 이제 악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네네.
27살 1937년도에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이제 객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은 이제 이렇게 인연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지금 세 분 김향한 씨하고 네. 구본웅 씨하고 이상 이렇게 이제 참 그 당시에 쟁쟁했던 화가 네네. 또 문학가 시인 이런 분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1942년도에 이제 그 김환기 씨는 이제 첫 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미 딸이 셋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44년도에 이제 변동림 씨, 그 말하자면은 그 부인이셨죠.
네, 네.
김향한 씨. 이제 앞으로 김향한 씨라고 부를게. 헷갈리실 거예요. 김향한 씨하고 44년도 5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죠. 김향한 씨 집에서.
네.
폐병쟁이랑 결혼을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4개월 만에 과부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미 딸이 셋이나 있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네네.
집에서는 이제 너 그러면 우리 호족에서
파버린다.
판다.
네.
근데 이분은 그걸 택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택하고 네. 그럼 나는 변씨성을 안 쓰겠다.
오.
그래서 원래 변동님인데
네네.
향안이라는 이름이 이제 김환기 화백의 어릴 때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쓰겠다.
그 이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네. 김향안으로 이제 앞으로 살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식 때 그 주례는 이제 화가 고희동 씨라는 분이었고요.
네.
그다음 사회를 정지용 씨가 봅니다.
오,
시인 정지용 씨 아시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네. 넓은 동쪽 끝으로
모흐. 네네. 향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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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예술계 스타들이세요.
네네. 네.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셨을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김향한 씨가 이제 그때 28세였는데요. 아, 김환기 씨는 그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가 셋이나 있고 막 이런 상태고 근데 어떻게 이제 만났는데 김환기 씨가 처음에는 김향한 씨가 김환기 씨를 보고 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키만 크고 사람이 뭐 시골뜨기 같이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키 크면 싱겁다고.
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환기 씨가 끊임없이 편지로 써 구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이분이 또 글을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아,
이렇게 고리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그렇게 맺어지셨군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부인 되시는 분 김향한 씨가 또 굉장한 분이시라고. 네. 네.
뭐 그분의 어떤 능력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대.
네.
나오시고 굉장히 글도 잘 쓰시고 또 언변도 좋으시고 또 아까 이 결혼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 뭐 이상 씨도 굉장하신 그 시인이셨고
네.
또 역시 김한기 씨도 굉장한 화가인데 그 당시에 문학에 충격을 줄 만큼 센세이셔널 그런 어떤 판단을 삶에 있어서 내릴 정도로 그분의 어떤 열정적인 삶이 보여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분에게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예술가의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해보면 그 예술가의 아내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다.
대단하신데요.
아내를 네. 그냥 보통 아내가 아니라 난 예술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네.
예술가의 아내라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프로답게 하려고 했대요. 그거 좀 다르죠.
네네.
그 자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 김환기 씨는 사실은 뭐 야심찬 이런 화가는 아니세요. 굉장히 멋스럽고 그 이제 그런 분이세요.
네.
멋스럽고 뭐 욕심이 없는 분이세요.
네네.
그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 나는 이제 프랑스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말이 나오자 김향한 씨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다.
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바로 프랑스로 떠납니다. 혼자.
혼자 먼저.
네. 네. 먼저 네. 떠나요. 그 남편은 말로 하고 그걸 이렇게 그런 어떤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네.
자기가 먼저 떠나요. 그래가지고 작업실을 구하고 프랑스 말과 예술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네.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요.
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한기 씨는 말하자면은 그냥 멋스럽고 그런 분이고,
네.
이분은 실제적인 어떤 말하자면 행정가라고 그럴까?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런 일을 아주 진척시키는 분이세요.
네, 네.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보면 되죠.
네.
그뭐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이제 피카소에 관한 기사가 나면 김한기 씨는 특별히 또 피카소를 좋아하셨다 그러는데요.
네, 네.
아 피카소에 관한 기사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은. 아, 이 부인이 막 타입 번역을 또 하셔가지고 그걸 막 타이핑을 해서 식사하기 전에 올려두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공식 석상에서 남편이 뭐 불어로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지면 자기가 통역까지
네.
이렇게 담당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 정말 보통이 아니신데요.
네. 네.
자, 이게 내조라면 이게 뭐 완벽한 내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나나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나나트 이관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여러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특히 저는 이분 그 김향한 씨가 예술가의 아내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인상 깊어요. 네.
사실 이 광고 중간에 네.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분이 사랑해서 그런 거냐 진심으로. 그런데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나운서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은 정말 사랑하셨어요.
네.
그 김환기 씨도 떨어져 있는 동안에 거의 매일 편지를 보내다시피 하고요.
네.
부인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분이시고요.
네네.
아까 제가 멋스러운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멋이라는 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말 인격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분을 보면 품격이 있고요.
네.
인격이 있고 그 아름다움 자체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향기가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그 멋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
네.
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요.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께서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나중에 이제 그 이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 거의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그림에만 몰두하셨던 이 화가가
네.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셨을 때 부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정말 죽은 것일까?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우주가 텅 빈 것 같았다.
네. 그 심정이 네,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이 부인이요. 대단하신 게 또 결국 그 환기 미술관이라는 것을
네네.
나중에 이제 만드세요.
네.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게 남편이 일기장에다가 이제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 이런 공간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그림에 맞는 공간에다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일기장에 조그맣게 메모해 놓은 거를
네.
사후에 발견하시고
끝까지
그걸
네.
지었습니다. 환기미술관.
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그 소원을 또 들어주셨네요.
그리고 네. 나무 두 그루를 심습니다.
네.
남편 나무, 자기 나무.
아이고. 정말 근데 그 두 분의 사랑이 이게 저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특별히 좋은 아침 2부 초대석 순서 미대 입시 전문 미술학원 나나트 이관영 원장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 화가분 그리고 사랑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김영희입니다.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